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라. 11월 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수입니다. 날이 급격하게 추워졌어요. 11월 8일 월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막 오더니 오, 날씨가 굉장히 겨울 날씨가 됐더라고요. 아, 이제 진짜 연말이구나 깨달으면서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법이 1999년 5월에 첫 발의가 된 후 22년 만에 제정이 됩니다. 지난 3월 24일에 통과가 됐죠. 그리고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스토킹이라고 하면은 뭐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 유형임에도 한때는 로맨스, 순정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만큼 법 제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시행 전부터 스토킹 관련 신고는 계속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4,432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해 1년간 들어온 신고 건수가 4,515건이었다고 하니까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스토킹 관련 신고는 매해 4,000건이 넘게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스토킹이 별도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신고 건수에 비해서 처벌은 늘 부실했어요. 스토킹 범죄 신고가 사법 처리로까지 이어진 건수는 지난해 488건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벌금형 정도에 불과했고요.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됐으니 이제 좀 나아질까요? 이게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난 건데 스토킹 처벌법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실제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좀 처벌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활발히 취재 중인 기자를 한 명 모셔서 같이 이야기 해보려고요. 최연수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연수 기자.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최연수 기자입니다.
최연수 기자 되게 오랜만에 나왔네요. 밀실팀에 있을 때 우리 다양한 가족의 네네. 모습을 전해주는 방송으로 한번 왔었는데 지금 또 사회부에서 열심히 취재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오늘이 딱 세 번째인데 네. 지금 저는 강남 라인 맡고 있다가 지금은 마포 라인에서 열심히 경찰서 돌아다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포구에 있는 주요 경찰서들을 출입하면서 사건 사고들을 취재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최연수 기자 오늘 오셨는데 오늘은 사회부 기자로 스토킹 처벌법 이야기 해보죠.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시행 이후에 신고가 뭐 그 전보다 뭐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어떤가요?
확실히 그냥 일선 경찰서 과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 실제로 수치를 살펴보면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들어온 신고는 총 1,33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면 하루 평균 111건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법 시행 이전에는 하루 평균 한 24건 정도 들어왔던 걸로 생각을 하면 약 5배가량 급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꽤 많이 늘었네요.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스토킹의 정의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제가 오프닝 때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어떤 것들이 스토킹에 포함이 되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스토킹 행위의 정의 그리고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스토킹 행위는 앞서 이제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리고 두 번째 주거 직장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네.
세 번째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전화나 카카오톡, 메일, 택배 등등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말, 영상을 도달하게끔 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접 하거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을 주거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스토킹 범죄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아무리 장문의 협박, 뭐 음란한 연락을 해도 이 연락이 딱 한 번 왔다. 그러면 이 자체로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스토킹 행위는 맞지만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없고 이걸로 뭔가 신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협박죄로 처벌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해야 된다고 최은수 기자가 처음에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반복된다라는 점이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네요.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불안이나 공포감을 느낄 때에 이게 스토킹 범죄로 성립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네네.
그렇다면은 스토킹 처벌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그 전에도 112에서 계속 이 신고 건수를 접수를 받았다는 거는 이전에도 스토킹 관련 신고는 계속 들어왔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같은 스토킹 범죄라고 가정했을 때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이제 이전에도 스토킹 관련 신고는 가능했었는데요. 이때는 신고를 해도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이제 분류가 됐어서 이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만 처벌이 가능했다면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적용되면서 최대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때 최대 이렇다는 거고요.
네.
이 이외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경범죄 처벌법, 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범죄에는 사실은 진짜로 막 쓰레기 무단 투기, 뭐 광고물 부착 이런 되게 뭐 무전 취식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좀 가벼운 범죄랑 같이 이제 스토킹 범죄가 묶여가지고 그래서 한 뭐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이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제 처벌법이 생김으로써 이 스토킹이 이제 법원에서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지는 범죄가 됐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 실제로 이 법에 적용을 받은 범죄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도입이 되자마자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느꼈지만 이제 관련 기사가 엄청 많이 쏟아졌는데요. 이제 처벌법이 시행되고 5일 만에 구속된 첫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네.
20대 남성이 직장 동료인 여성에 대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이제 세 차례 이상 보내면서 이제 이 여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행해 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이후에 이제 여성이 너무 힘드니까 직장을 옮겼는데 옮긴 새 직장까지 찾아가서 주변을 서성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이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시켜서 구속을 시켰고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연인 관계에서 벌어졌었던, 연인 관계였었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제 라인이었던 서대문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헤어진 연인을 잡기 위해서 이제 집 앞에서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던 이제 60대 남성이 집 앞에서 이제 현행범 체포가 됐었어요. 이거는 현행범 체포로 된 건 이 사례가 처음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굉장히 경악스러운 사건이었는데 인천에서 이제 위치 추적 장치까지 붙여서 이제 스토킹을 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따라다녔고 뭐 예를 들어서 카페에 여성이 있는 게 이제 위치 추적 장치에 표시가 되면 그 이 여자한테 카톡으로 그 카페 너가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내가 지금 차로 들이받아서 카페를 밀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스토킹 범죄에 플러스 특수 협박 협의까지 같이 받아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아.
근데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방금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서 가장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까지 이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례에서도 지인 차량에게까지도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서 4개월 동안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 조사에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헤어지자고 했는데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위치 추적 장치까지 그 헤어진 연인의 차량에 붙였다라는 거는, 아, 이거는 정말 스토킹
끔찍하죠, 진짜.
네. 아, 그리고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이 사례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헤어진 연인이 있었어요. 헤어진 연인이 있었는데 남성이 여성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휴대폰 문자를 보내고 뭐 SNS 메시지를 보내고 뭐 이메일을 보내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보내는 거죠. 여성이 거기에 위협을 느껴서 휴대폰을 바꿔도 또 새로운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서 문자를 보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여성의 계좌번호로 거의 30번 넘게 송금까지 하면서 다시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달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실제로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재판관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 10월 시행돼서 적용하지 못했을 뿐 스토킹 범죄에 충분히 해당하는 사건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는 아니지만 충분히 스토킹 범죄에 속하는 범행이었다라는 거를 재판관이 이야기를 해준 사례라서 좀 기억에 남아서 저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유형들이 있네요. 일단은 꼭 집 앞에 찾아오지 않더라도 뭔가 메신저를 통해서건 SNS를 통해서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을 느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아무래도 법이 시행 초반이니까 수사 현장에서도 좀 혼선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뭐 법에 따르면은 뭐 여러 가지 스토킹 유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뭐 경찰을 출입하고 있으니까 최현수 기자는 경찰 내부에서는 법 시행 후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또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일선 경찰들은 혼선이 있어도 기자들한테 혼선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하고 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경찰청에서는 이 법안 시행에 맞춰서 스토킹 처벌법 시행 관련 사무 분장 지침을 이제 전국 시도 경찰청에 하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 있냐면, 단순 스토킹 사건을 이제 기존 소관 부서인 여성 청소년 수사과에 담당하게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수사에 스토킹 범죄가 결합될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수사하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이제 주요 골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스토킹을 하다 보면 폭행을 저지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왜 안 만나줘 이러면서 방화를 저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이버 스토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형사과 아니면 사이버 지능팀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볼 수 있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성 청소년 수사과가 아니라 형사과 등 다양하게 담당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학대 예방 경찰관 업무 관리 시스템에 이 스토킹 범죄 내용과 조치 사항을 입력하도록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 시스템은 이제 111 신고 중에서 스토킹이나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등의 내용을 분류해 관리하는 뭐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경찰청에서는 이제 법안이 마련이 됐고 이걸 이제 막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많긴 한데,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제 막 법안이 시작되는 단계고 실생활에 정착하는 단계라서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하되 일단은 지켜보겠다. 한 100일 정도까지 좀 지켜보면 뭐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일 사실 이 스토킹 처벌법이 나왔을 때 걱정이 제일 됐던 부분은, 이제 앞서 얘기했을 듯이 성범죄나 여성 관련 범죄 등은 이제 여성 청소년과라고 여청과에서 담당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청과는 아직도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경찰서 내부에서는 기피 부서라는 인식이 좀 많다고 해요. 일단 사건 자체가 피해자 보호가 굉장히 우선이고 모든 사건이 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받는 부서라 이게 지원하겠다는 경찰들이 너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고충이 있는 부서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스토킹 처벌법이 들어오면서 업무 과중 때문에 이 처벌안에 대한 처리가 좀 늦어지진 않을까, 업무 부담이 굉장히 커서 이게 하는 건 한 건 자세히 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이걸 제가 이제 전화하면서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이제 스토킹 법안이 시행되면서 여청과에 이 스토킹법 위반 행위만을 처리하는 인력이 한 명씩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서울권에 있는 경찰서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아동학대 사건 한참 막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 학대 예방 경찰관을 이제 만들어 뒀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한 명씩 그 스토킹 관련해서 이제 담당하는 경찰관이 있으니 업무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사실 인력이 늘어난 거는 다행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딱 현장에 출동받고 나간 경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을 하냐. 왜냐면 경찰관이 나가서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그냥 예를 들어 연인 관계일 경우에는 화해하세요 이러고 그냥 돌아오면 네.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응 지침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죠.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 스토킹 처벌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 피해자 지원단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경찰의 대응이,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의 대응이 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안이하게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네.
뭐 취해도 사실은 경범죄로 뭐 한 10만 원 정도의 벌금에 처해지는 게 다였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었던 거잖아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좀 더 경찰의 그런 앞으로의 태도나 대응 체계도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 3조에 보면은 경찰이 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판단하고 가해자에게 긴급 응급 조치라든지 잠정 조치를 취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류의 긴급 조치는 이제 할 수 있게끔 토대는 마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신고를 나가서 경찰이 이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이 현장 내에서 완전히 자리 잡지는 않은 상태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 사례들이 쌓아 나가는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공지사항 듣고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똥나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스마터골뱅이 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듣똥라 진행자 홍상지 기자 그리고 최연수 사회부 기자와 함께 스토킹 범죄 처벌법 시행 이후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이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지만 또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굉장히 크죠. 특히 지난 3월에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여성과 여성의 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은 이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했어요. 저희가 이 사건을 그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하고 같이 다루면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사건은 현재 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이제 지난달 19일에는 김태현이 이제 1심에서 이제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도 똑같이 사형을 구형을 했었는데 똑같이 항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은 김태현이 3명을 살해한 게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사형 말고는 다른 형을 고려할 수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제 항소를 했고
네.
또 김태현은 스토킹한 큰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자 2명이죠. 그 사람들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항소를 했고요. 이제 2심이 진행되면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1심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군요. 근데 이렇게 정말 뭐 김태현 사건에서도 보듯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큰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제가 이제 최 기자가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 쓴 기사를 봤는데 여전히 스토킹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서서 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언론에서 스토킹 관련 범죄들 김태현 사건이나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범죄에 대한 의미인식 자체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제 경찰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신뢰가 이제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경찰에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을 때 내일이 별거 아니면 어쩔까 하는 그런 걱정하는 글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또 이제 실제로 폭행을 당하거나 하면 폭행 당한 상처나 그런 상흔이 남아 있으니 명확하게 이제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집을 찾아오거나 뭐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뭐 발로 찼다 뭐 이런 거는 신고를 해도 너무 내 이야기가 너무 별거 아닌 거면 어떡하지?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도 사실 문을 발로 찼다. 근데 그 집 앞에 CCTV가 없으면 경찰에 설명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걸로 굉장히 좀 걱정하면서 신고를 하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저도 되게 공감이 되네요. 사실은 언론에 나오는 뉴스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잖아요. 내 맞아요. 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고 네. 그리고 막 계속 초인종 누르고 막 카톡하고 막 흉기를 들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소개가 되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공포가 내가 되게 예민해서 느끼는 공포인 것인가? 네네. 이런 걸 신고했을 때 경찰이 막 되게 잘 처리해줄까?
네.
공감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뭐 누구라도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사를 쓰면서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게 이제 사례 같은 걸 찾기 위해서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 익명 커뮤니티 돌아다니고 주변에도 사례를 구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 익명 커뮤니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 오늘 뭐 퇴근하고 집 가는데 어떤 사람이 주차장까지 따라왔다. 근데 이 사람을 어제도 본 것 같고 그제도 본 것 같은데 이걸 입증할 방법은 없고 이거 신고해야 되냐 마냐 이런 사례들이 많은 걸 보면서 아직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꺼리는 이유 두 번째로는 이제 면식범일 경우 예, 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뭐 그중에서도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신고하기가 좀 어렵다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좀 예를 들면 뭐 전 애인이 카톡을 수백 통을 보내면서 집을 찾아온다 등등의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진다는 게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 있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헤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그분들은 약간 착각하시고 이런 거를 신고하기엔 너무 내 사적인 일이다.
그렇죠. 그 네. 관계의 당사자가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그 당사자가 됐을 때는 사실은 고려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네네.
친밀한 사이에서 또 있었던 범죄인 경우도 예. 많으니까 스토킹 범죄의 네네. 경우에는 그 신고를 결심하기까지도 좀 쉽지 않은 과정일 것
그렇죠.
같기는 해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거 이외에도 직장 내에서 벌어진 스토킹 사건들에 대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이게 상사가 나를 스토킹하는 경우 이거는 완벽한 위력관계에 의한
그쵸.
거니까 네. 신고를 하면 당연히 이제 보복이 있을 거고 내가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 말지 이거 자체가 위협이 되는 상황이니 망설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와 진짜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더욱더 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경찰에서부터
예.
검찰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선례들을 많이 쌓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지 않으면은 신고조차 주저하게 되는 현실은
그쵸.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고 나서 뭐 범죄 전문가라든지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라든지 스토킹 처벌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긍정, 부정 뭐 평가하는 건 다 섞여 있는데 좀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막 시행되는 거고 이러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이제 이게 개정도 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거는 이수정 교수님도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데 이 법안에 반의사 불벌 조항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가장 문제다. 근데 이제 반의사 불벌 조항이 뭐냐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의사가 없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조항 내용인데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해자가 처벌법으로 들어갔다가도 너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하면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가정폭력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반의사불벌 조항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스토킹 행위라는 것이 어쨌든 나의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뭐 집 주소든 직장 주소든 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근데 이렇게 가해자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처벌을 원하나요? 안 하나요?를 피해자에게 물어버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정말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벌금형이 그치거나 그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는데
그쵸.
선뜻 아, 네, 처벌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스토킹 행위. 라고 이제 정의된 개념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석이 주관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 행위의 내용이 협소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추가로 이에 준하는 행위라는 워딩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버 공간에 이제 스토킹하는 여성이나 남성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이제 스토킹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GPS의 위치 추적 장치를 다는 경우도 당연히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로는 볼 수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준하는 행위면 이제 포괄적으로 이게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있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은 집 앞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고 초인종을 네네. 누르고 뭐 아니면 직장 앞이나 뭐 학교 앞에 계속 찾아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불안감을 주는 행위라고 우리가 전통적인 스토킹 범죄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SNS상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괴롭힘이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당장 카카오톡으로 계속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더라도 네. SNS를 하나 따로 파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네네. 네네. 페이스북을 하나 파가지고 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계속 올린다거나 거기다 계속 뭔가 협박의 말을 올린다거나 하게 네. 된다면은 네. 그게 피해자한테 바로 가닿는 메시지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봤을 때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충분히. 유형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좀 폭넓게 범죄 유형이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지적인 거군요.
네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토킹 행위 대상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워딩도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는 피해자, 동거인, 가족에 해당하는 행위들로만 이제 규정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상 동거인이 아닌 뭐 예를 들면 뭐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데 너무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으면 제가 뭐 계속 집에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친구를 그쵸, 어쨌든 그쵸. 친구를 계속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네. 저도 있으니까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친구의 이 법에 따르면 그 무엇도 아닌 거잖아요. 가족도 그쵸. 아니고 동거인도 아니고 뭐 그렇죠? 가족, 동거인 이렇게 돼 있죠?
네네. 피해자, 동거인, 가족.
그렇게 되면은 제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아예 다른 처벌법을 알아봐야 된다거나 해야겠네요.
네네네. 이게 굉장히 국한되어 있고 사실 이런 스토킹 관련 범죄는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네. 되거든요. 아까, 김태현 사건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위치 추적 장치 붙여가지고 스토킹하던 50대 남성 사례를 최현수 기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 차량에도 붙였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뭐 이런 경우가 많겠죠.
좀 주변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는 이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다.
아, 그렇네요.
네네. 제가 이런 스토킹 관련 범죄, 여성 범죄 할 때 항상 자문을 구하는 이제 포항공대 인권자문위원 박찬성 변호사님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스토킹 범죄 행위 중에 스토킹 행위 중에 하나가 가까이서 지켜보는 행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찍어서 내야 되나?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CCTV 뭐 그 정도인 건데 사실 CCTV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최현수 기자가 되게 아까 이야기했던 게 중요한 포인트가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반복성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초인종을 한 번 누를 누냐, 두 번 누르느냐, 세 번 누르느냐에 따라서 그 범죄 그게 달라질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은 그렇다면 참 그 소리를 계속 녹음을 해서 증거를 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쵸. 진짜 CCTV가 없다면 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참 이게 사실은 어쩔 수 없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에는 피해자가 다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어쨌든 다음 범죄를 내가 기다려야 이게 성립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문을 두드려서 너무 무서운데 일단 한 번 더 두드려야지 내가
한 번만 더 해라.
한 번만 더 해라. 이런 네. 상황이 오는 거니까 사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스토킹이라는 행위 자체가 고소인의 주관적인 오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 가능성 어떻게 배제를 해야 되냐. 이제 법리적인 차원에서 이제 분석을 해 주셨어요.
네, 네.
그런 부분도 또 일리가 있는 얘기라서. 근데 어쨌든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몇십 년 만에, 20여 년 만에 처음 이제 나오게 된 부분이니까 전문가분들을 굉장히 반겨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시행 과정에 따라서 수정 보완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처벌 규정을 그냥 막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서 기존 법률 규정에서 신설된 규정들을 잘 적용을 해보고 공백이 생기거나 하면 따져가면서 처벌 규정을 이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고 점점 보완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특히 더 좀 보완이 돼야 할까요?
네. 지적하는 것 중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일단 처벌이 가능해. 근데 어쨌든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할 건데가 이제 굉장히 질문거리로 남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경찰이 응급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그렇게 있는지는 저는 아직도 약간 물음표이고, 즉각적인 보호 대책을 뭘로 내놔야 되냐, 이걸 빨리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경찰팀에서 이제 일하면서 접한 사건 중에서는 세무서 칼부림 사건이라고, 연인 관계였던 같은 직장 동료분이 갑자기 이제 세무서를 찾아와서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분을 이제 칼부림 해가지고 중상 입고 본인은 자살하고 약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미 경찰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거예요.
여성분이.
네네, 여성분이. 보호조치 신청을 해서 100m 이내 뭐 접근 금지, 그리고 네. 뭐 보호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 네,
본인 위치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도 이제 발급받은 상태였는데, 이런 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스마트워치도 사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차고 있지도 않으셨다고 하고, 근데 차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범죄가 일어난 거 정말 찰나니까 사실 의미가 사실 없죠.
지속적으로 뭔가 폭력에 낌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보호조치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네요. 사실은 아까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마련이 됐어도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부터, 내가 괜히 그렇게 신고를 했다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에서 네. 오는 두려움이었으니까,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진짜로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네.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접근 금지 100m, 그것도 사실 범죄가 저지러지고 나면 사실상 진짜 의미가 없고 그런 부분이라.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보호 대상을 이제 신고하거나 뭐 기소 여부, 재판 여부에 따른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아, 또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고를 했는데 이게 기소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네. 해서 내가 보호조치 대상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위협을 받고 있다 생각하는 모든 피해자분들에게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관계 있는 사람들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벌금형 징역형을 받고 난 이후부터 이제 보복 범죄로 어떻게 피해자가 안전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만 되면은 되게 많은 일들이 해결될 거야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게 일단은 시행이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남겨진 과제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너무 많이 남아있죠.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어떻게 이 법이 수사 과정에서 또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또 앞으로 우리가 많은 선례들을 쌓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현수 기자 나와줘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네. 뵙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최현수 사회부 기자와 함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좀 달라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 게시판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똑남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